오늘 오후에는 영상 간증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볼 간증 영상은 박애녹 목사인데요. 박애녹 목사. 우리 잘 모르죠? 우리 이영표 선수는 알죠? 그죠? 이영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해서, 특히 축구 선수들한테 축구 선수단의 복음을 많이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한 분들이죠. 사실 뭐이 국가대표쯤 되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텐데 그 선수들이 예수 믿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 믿고 또 이영표 선수 보면 참 얼마나 진실하게 믿습니까? 간증 몇번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 박애녹 선생님 어떤 분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선교회 대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많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분 그분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오이코스리 한 분도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정말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정말 오랜 세월을 처절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귀신 세계를 벗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도 할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된 거예요. 수술을 포기하고 그냥 열었던 배를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죠.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서 종교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워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문건선수 안수기도에서 다리를 낫겠다는 이천석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서 안수기도 받아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들은 욕을 하기 시작했죠.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사기꾼들이다.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하면 다 나았다고 벌떡벌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은 제 어머니를 낫게 해주셨겠어요. 암세포가 녹아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목사님의 정성을 들인 기도가 합해질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전에 도달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교회를 욕을 하고 목사님을 욕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부르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다 따라해봤지만 그들 역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왠지 한국 도사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미국 도사까지 초청을 해서 치료받았는데 그들도 역시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냥 투병 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달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 생활 하셨고 살갑뼈가 맞닿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37kg가 돼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으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죠.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딱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자 싶더라고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겁이 나서 그냥 맨정신엔 죽을 수가 없어요.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맛집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급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죠. 그리고 부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요.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나를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곱게 죽자 해서 약을 사 모으기 시작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감기약, 기침약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15살이었던 우리 막내.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했어요. 다음날부터 불경을 외기 시작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가바이로 차나마 하무드라마니 파드마저바라 프로바야 타야훔. 이게 전부인데요.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만 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만 한 번을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많은 날을 해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만 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만 번을 채웠다는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나 너무나 슬퍼하니까 불경을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 쭉 하다가 세월은 지나서 드디어 제대를 하고 고롱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롱에 들어갔더니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그러도록 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세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고 하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놀래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었던 거죠. 회사 연수금 오고 다 제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 안 돼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 들어왔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드렸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남은 연수 기간을 마치고 본사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죠.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할 때 제사상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돌아가신 외삼촌, 아주 어릴 때 배앓이하다 죽은 제 친누나,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비롯해서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제사상 뒤에 와서 앉아있더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래, 내가 그동안에 속았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쨌든 본사에 배치를 받고 열심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 가서 편하게 잘 계실까? 정말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사신 우리 어머니, 너무나 암 걸려서 고생고생하시다가 떠나가신 우리 어머니, 하늘에서라도 편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잘 계시겠지? 그러면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죠. 그때 당신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점이나 한번 보러 가보자 해서 드디어 점집을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거든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운이라는 무당집이 있어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주를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주를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귀걸이가 얼마나 커든지 꼭 지하철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라 그래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그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가 하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는데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세 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정릉도 가보고 미아리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기가 막혔죠. 아니야 한 번을 가더라도 좀 비싸더라도 용한대를 가보자 해서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고 그래요. 물어서 여길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렸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무당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혹을 띠러 갔다가 더 부친 격이 됐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나왔지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하다가 결심을 해요.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이렇게 내림굿을 받고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된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사람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마디 툭 던져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와요. 회사 생활하다 어제까지 배가 날씬했던 여직원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의 말씀인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디 시집당가 처녀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한마디 해요. 얌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이렇게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녔어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을 찾아다녔어요. 작두구슬 잘해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금하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대학에서 초청구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 보고 자기 아들을 미국 하버드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항상 답은 똑같아요. 결국 제가 이겨내지 못하고 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 서울에만 용한 점쟁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팔도를 찾아다녀요. 경상도의 깔꼬리 보살, 전라도의 쪽지게 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항상 똑같아요. 결국 제가 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은 귀신들이 봐주니까 제가 그나마 직장생활 할 수 있지만 시가 되고 때가 되면 저도 그들과 똑같이 방울부채 흔들면서 엽전을 흔들면서 점을 봐야 되는 지금 무당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때 코롱에 다닐 때니까 공휴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무조건 용하다는데 다 찾아다녀요. 경상도로 전라도로 찾아다니면서 미친놈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이었던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 하시는 말씀, 세 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들어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구슬 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에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동대지 갖다 바치고 소몰이 올려 놓고 무당들 5명, 6명 한 팀이 돼서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구슬하면 2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구슬하죠. 구탈 돈이 없으면 떨어지면 내 아이들 백일 반지 돌반지 집에서 몰래 훔쳐내다가 팔아서 구슬해야만 했고 그마저도 없으면 음식을 형편없는 거 먹으면서까지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리지 않고 구슬 꼭 했죠.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전국에 있는 멀리 있는 산에 다니기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해요. 동료들은 산에 가서 신나게 놀 때 저는 배낭 속에 옥수구로 양초, 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도나 도둑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올라가서 산왕대신 산왕대신 그러고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가고 멀리 있는 산에 가지 못할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해요. 아침에 회사는 가야 되니까 2시간, 2시간 반이라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다는데 나빠져요. 정말 구탈돈 마련하겠다고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한 번 제대로 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싼 거, 배만 채우면 되니까. 그렇게 먹어가며 돈을 모아야만 했고 잠은 하루에 2시간,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그런데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들이 자리를 잡게 되니까 건강에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징치면서 불경만 외우고 그래도 툭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사단 마귀 귀신이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요. 제일 첫 번째 특징 뭔지 아세요?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천해서 툭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들도 이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 보통 사람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도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인가 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해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들 칭찬하죠. 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대 글쎄. 바로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언제 욕을 할지 모르니까. 네 번째 특징,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남이 갖고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옆집 무당이 한 돈짜리 금반지 사면 자기는 한 돈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를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은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지요. 무당집에 가면 잔뜩 이렇게 차려놓은 곳을 법당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법당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미혹하고 꼬시고 유혹을 해서 구슬시켜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년도 운맞이 구슬해라, 재수 구슬하면서 구슬시키고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슬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곳이 있어요.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냐고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켜요.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나만 안 죽으면 돼요. 옆집 사람이 죽든 뒷집 사람이 죽든 나만 살면 돼.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쁜 거예요. 옛날에는 지피나 이런 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구슬했다는데 80년대 초에는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3배로 한 겹 두 겹을 싸죠.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 끼워 넣어요. 저승가는 노잣돈이라면서. 그리고 그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시칼로 찔렀다 뺐다 찔렀다 뺐다. 닭은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그 고통 겪는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믿는 거죠.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런 잔인한 짓까지 서슴치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여섯 번째 특징,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젊고 건강해도 자기 아내가 아주 이쁘고 착하고 지혜로워도 그렇게 애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애인이 하나만 있는지 아세요? 둘, 셋, 넷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쩜 그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귀신 띄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근데 귀신을 띄어내다가 잘못돼서 혹시라도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먹는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시집가서 잘 살고 있던 누나 집에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업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도망왔어요. 귀신들은 누나 받지 말라고 내보내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 집안 애들을 당장 내보내. 근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라거나 충격을 받으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병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철학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했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해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시죠? 전 막 약이 올라서 덮어봤어요. 누나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는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나는 집주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법도인데 그런 것조차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부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주여 그러면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는 날마다 철학이도를 가요. 가든지 말든지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안 좋죠.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예배를 가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시간 맞춰 타야 집으로 올 수가 있는데 열심히 개인기도 통성기도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는 놓쳐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어요.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제가 누나를 태우고 교회로 가요. 누나를 교회 앞에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차 안에서 바로 카세테이프를 틀죠. 마반냐 바람일다 심경관자제보사라고 막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목탁이 부서지도록 두들겨 대며 기다리다 보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누나는 항상 눈이 팅팅 부어 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누나 나이가 그때 고작 40살이었거든요. 신랑은 도망가 버렸죠. 애는 셋이나 되죠. 얼마나 살아갈 게 막막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그 퉁퉁 부은 눈이 보기가 싫어서 저는 앞만 보고 운전해서 왔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어?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구, 좋기도 하겠다만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전지전능, 이렇게 혼자 몇 번을 외우고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지 아시죠? 약이 올라서 저는 넋두리라도 하고 싶어서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래 상그름에 병원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고 흑달의 상태가 돼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새카맣게 된 거예요. 눈동자마저도 흰자위가 없어요. 완전히 새카매. 그런 상태면 거의 며칠 못 살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을 붙들고 제 넋두리를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근데 내 꼴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딸,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의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산대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쇠를 막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추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나온 말.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앉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얘가 학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아빠 뭐 하시는 분이냐 그러면 우리 아빠 무당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울면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죽든지 살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귀신 한번 떼어내볼까?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죠.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알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길지 귀신이 이길지 도무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잘못해서 죽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싶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땐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제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바로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에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1992년 5월 6일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보험 들은 거 다 써놓고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다 써놓고 울면서 울면서 하고 싶은 말 A4 용지에 남기기 시작해요. 나 오늘 이 밤에 교회 갔다가 영원히 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그렇게 글을 써놓고는 교회로 가요. 저는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누나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좀 옆에 앉아 있어주면 제가 덜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앉지 말고 떨어져 앉아. 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너 왼쪽으로 가고 예배 끝나면 밖에서 만나서 같이 오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삐졌잖아요.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삐졌어요. 누나는 교회 딱 본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떨어져 앉자고 했는데 제가 밴댕이 속이라서 삐졌던 거예요. 어쨌든 누나가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고 나면 저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강대상을 쳐다보고 최대한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들어가요. 산으로 둘러 돌아다니면서 큰 나무 큰 바위만 봐도 돌 쌓아놓은 것만 봐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만 만나도 무조건 저는 절을 하는 게 생활화돼 있었거든요. 최대한 공손하게 절을 딱 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욕했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매너 없네. 한 놈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는구만. 이렇게 욕을 하면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교회 제가 처음으로 온 바로 그날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우와 막 가슴이 짜릿짜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아무 탈 없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다음날 또 교회로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생만사 3세 번이야 내일 한 번 더 교회를 와보자 해서 그 다음날 또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저는 생생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와 얼마나 좋았던지. 저요 다음날부터 누나를 따라 날마다 철학이들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학이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한마디 해요. 야 세례 받았어? 세례가 뭔데? 했더니 백날 교회를 다녀봐라 이놈아 네가 세례도 안 받고 천국 가나. 그래요. 야 세례가 뭐야 빨리 말해봐 했더니 그 친구 대답이 진짜 웃겼어요.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니? 쉽게 말해줄게.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예배 빼먹으면 그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등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참 등록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었거든요. 저도 먼 훗날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곳부터 꽉 차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7주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됐죠. 우와 세례 받는 그날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세례교인이다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해서 정말 신이 났어요.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죠. 새벽 기도를 가고 수요예배를 가고 금요일날 구역예배를 가고 주일날 1부 예배만 드리고 섭섭해서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그냥 잘 나가려면 왠지 허전하니까 또다시 옷 갈아입고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를 하루에 5번도 드려요. 그때 당시 제가 사업을 할 때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만 틈이 나면 회사 근처에 있는 아무 교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사무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에 교회를 13번, 14번도 가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가고 싶었어요. 목사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했더니 우리 목사님 뭐라시는지 아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특별관리 대상이라서 신앙 좋은 집사님 만나서 제자 양육 받아야 돼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그 특별관리 대상이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특별관리 대상이었어요. 6개월인가 기다렸더니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1대1 양육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 저를 가르쳐주셨던 그분은 벌써 오래전에 목사님이 되셨고 그렇게 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된 거죠.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축구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아는 선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특별히 그날따라 재밌는 프로가 없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비몽사몽하게 보고 있었는데 선수 하나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좀 착하게 생겼네요. 그리고는 축구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용표 선수. 저의 단순함이 또 발동하기 시작해요.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선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그 팀 주소를 알게 되고 해서 제가 쓴 책을 소포로 보냈어요. 열흘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네요. 선생님, 저 이용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속으로 외쳤어요. 너 딱 걸렸어.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 이래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한 날 나갔더니 이용표, 김동진, 최태욱 세 명이 나왔어요. 지금은 전부 다 국가대표 출신들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용표 선수 하나만 국가대표였고 김동진, 최태욱 선수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졸 무명 선수였어요. 2001년도니까 그들 세 명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선수들이 저한테 궁금했던 걸 질문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귀신은 날아다녀요? 걸어다녀요? 두 번째 궁금한 거, 재래식 변소에 가면 진짜 달걀 귀신 나와요? 세 번째, 전혀 귀신은 나타날 때 항상 입가에 피 흘리나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 혹시 전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전부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여름이 가까워오면 TV에서 툭 하면 귀신 영화 해주잖아요. 엑소시스트, 주온, 학교괴담, 여우, 뭐 여우야 여우야, 전설의 고향 비롯해서 맨날 귀신 영화를 해주니까 궁금할 수밖에요. 일단 귀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요, 그날 세상 표현으로 하면요,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까지 시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혼자 교회 가라 그러면 어색하고 쑥스러워서 안 갈까봐 제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날마다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정해주고 매일 밤 10시에 제가 전화해서 다 읽었니? 읽은 것 중에 은혜 받은 거 말해봐.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해. 매일 전화를 하니까 성경을 절대 안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 구절 암송할 거 정해주고 만날 때마다 눈 감아 외워. 같이 눈 감고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영표를 만났고 그 다음에 김동진, 최태욱, 최원건을 비롯해서 박요새, 박혁순이, 박성호부터 해갖고 이제 신광훈, 하대성 전부 다 국가대표 했던 선수들이에요. 김동석이,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제가 한 2년 가르쳤고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19세 이하 국가대표 감독을 했다가 지금 중국팀에 감독으로 스카우트해서 가신 분 김상호 감독,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인터넷으로 딱 그분을 보고는 이분도 한번 만나야겠네. 무작정, 전혀 아는 분도 아닌데 제가 인터넷으로 주소 확인해가지고 막 메시지 보내서 식사 한번 합시다. 내가 밥 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서 만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가르쳐요. 1년 반을 가르치면서 그동안의 성경을 이독시켰어요. 할렐루야. 저하고 같이 양육하던 선수들, 같이 예배드리는 선수들 전부 다 성경 열심히 읽어요. 김신욱 선수 아시죠? 키가 197. 작년에 득점왕 했던 선수. 이제 고작 나이가 28살인데 성경을 40독 했어요. 김영근 선수라고 있는데 지금 대전 시티즌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코치를 하고 있고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데 매년 현역일 때도 1년에 5독씩은 해요. FC 서울에 있다가 제주 유나이티드에 있다가 지금 대구 FC에 있는 최원건 선수 1년에 기본적으로 3독 이상 해요. 다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밤 10시가 되면 저한테 문자메시지 보내라 그러거든요. 오늘 성경 어디까지 읽었는지 문자메시지 보내라. 안 읽고는 문자메시지 못 보내거든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게 완전 자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축구 선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들이 월드컵 때 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이영표, 송중국, 최태욱이 무릎 딱 꿇고 어깨 동무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요, 전 너무나 좋아서 심장 터지는지 알았어요.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뚝 들이대니까 이영표 선수 옷을 뒤집고 디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잖아요. 이것도 우린 물론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선수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뭐라고 써요? 한글로 써요? 영어로 써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봐야 되니까 영어로 쓰자.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no. 글자 수 많으면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잖아. 그냥 Jesus라고만 쓰자. 이렇게 해서 우리 월드컵을 준비했던 거예요. 저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맞이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난 밤에도 밤이슬 맞아가며 태백산이나 계룡산 속에서 귀신들한테 끌려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이상하게 TV보다 은혜를 잘 봤거든요. 근데 어떤 선교사가 밀림과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 사람 진짜 폼난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저렇게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야, 나도 한번 원주민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가슴속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감동이 그 TV 프로가 끝날 때 같이 끝났으면 저도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보였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계속 원주민들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주소를 알게 되고 두어 번 소식을 주고받고는 무작정 비행기를 탔어요. 저 정말 너무 단순한 게 문제라니까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욕했어요. 너 진짜 미친놈이다.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도 믿는다.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테레비 한번 보고는 미쳤다고 남태평양을 날아가냐? 전부 다 저를 욕했지만 저는 가고 싶어서 미치는데요. 비행기를 무려 15시간이나 타고 남태평양 날아가요. 쫙 날아가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내려요.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아요. 설레어서 드디어 원주민 짠! 만났는데 그 설레임이 어디론가 다 외출해버렸어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원주민 등치가 얼마나 큰지요? 키가 다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우와, 손을 떡 봤더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람을 먹은 적도 있대잖아요. 지금은 안 먹는데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헷가닥에서 저를 보고 맛있게 느끼면 어떡해요? 저요, 밤에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죠. 낮에도 조심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가 아침 10시에 시작이라는데 왜 하필 그날따라 그렇게 일찍 눈이 떠졌는지 몰라요. 고백하면요, 제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일찍 교회 간 게 아니고요,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냥 교회 갔어요. 일찍 교회 가면 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기가 민망하니까 에이씨 그냥 기도를 하자고 무릎 딱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찬송가 소리, 기도 소리 막 인기척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눈을 딱 뜨고 시계를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어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이 원주민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와, 이름 한번 써보라고 시키면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없는 그 무식한 원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반갑다고 안아보면 냄새나는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뛰어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늦게 오면 좀 고개라도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가슴 피고 들어와. 그리고 축도가 제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 차 빨리 빼서 가려고 막 뛰어나가기 바쁘고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떨어뜨리다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치죠.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수도 없이 그렇게 외치고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가게 됐죠. 한참을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기 영어로 세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you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저는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어요.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한 게 없는 거예요. 고백컨대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내 한 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이런 걸 처음에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었고 그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채 1년이 되기 전에 성경 통독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전도를 하니까 주변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야 초신자가 대단하네 벌써 통독했네 봉사활동하네 전도하네 앞으로 장로감이야 아니야 어쩌면 목사가 될지도 몰라 이 칭찬 듣는 재미에 주님의 이름을 앞에 걸고 내 자랑과 내 보람만 삼았던 거죠.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Jesus cares.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한지 아세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예수님한테 죄송하든지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도저히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는데 또 눈물이 떨어져요. 한참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기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 바베 마이아 시수. 주님이 곧 오신대요. 순간 전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오려고 그러세요. 제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절대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에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너 도대체 나 위에서 뭐 했어? 물으시면 제가 아무리 뻔뻔하다 해도 내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그냥 우리 식구 잘 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그 멀리 지구 반대편 남태평양에 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시지 마세요.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 울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만 하면 되잖아. 나 아직 안 늦었어.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도요. 전 남태평양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오는 날까지 눈물만 펑펑 쏟고 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돌아왔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한 가지 확실히 알고 돌아왔어요. 저는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 너무나 좋고 목사님 비롯해서 앉아계신 성도님들 너무나 좋으신데 빈자리가 듬성듬성 있으면 속상해요.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집에 계신 어르신들 사다 드리고 싶고 내 새끼들 사다 먹이고 싶고 친한 친구들 함께 가서 음식 나누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빈자리 하나 없이 꽉꽉 채우고 중간 통로 지금 너무너무 넓어요. 여기 지금 탱크도 지나가겠어요. 여기 보조의자 놓고 신문지 깔고 앉고 그래도 안 돼서 이 위에까지 전부 다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머리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 천국에 가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고 함께 천국에 가자는 거죠. 제가 교도소에 14년째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를 해요. 재소자들한테 흉악범들한테 너무 사랑을 주지 말고 정원 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래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혼란이 오고 화가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정을 주지 말고 사랑도 주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있을 수 없잖아요. 저요 교도소 가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뺨을 비비고 등 두들겨주고 최대한 정을 듬뿍듬뿍 줘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교도소 갔을 때 강도 살인 6범이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제 앞에 뛰어오더니 바지를 훌렁 내려요. 깜짝 놀라서 옛마 바지 왜 내려 했더니 목사님이 사주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알아서 봤으니까 얼른 올려 하니까 바지를 주춤주춤 올리더니 저를 이렇게 보면서 울어요. 옛마 금방 웃으면서 뛰어나오더니 왜 울어? 너 울다 웃다 그러면 너 어디 어디 털라 임마? 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어디 아파? 말을 해야 알지 왜? 그랬더니 그냥 눈물만 쭉 흘리더니 하는 말, 교도소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모두가 다 자기를 버리고 단 한 번도 면회도 오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저한테 천국 가야 된다면서 성경책 사주시고 영치금 넣어주고 내복 사주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려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뺨에 흐르는 눈물 제 손으로 닦아주면서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을 나도 너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는 안아줬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전도하겠다고 나가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암만 외쳐보세요. 좋은 선물 들고 가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참 귀한 목사님이다 싶고 우리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신기하고 참 놀랍다.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 사실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년에 두 번 행복한 초대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열심히 또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복음 전하는 옆에 있는 분들이 또 너무 귀하게 느껴져요. 그래, 저분도 예수 믿구나. 형제고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갈 동역자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제일 귀해 보일 때가 언제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세요? 옆에 있는 분이 괜히 미워 보이고 그러세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귀해 보이시죠? 아, 대답하시는 게 잘 안 돼. 그죠? 예. 우리가 행복한 초대 때 복음 전하지만은, 복음 전하면서록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같이 복음 전하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일어나셔서 옆 사람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예, 우리 사랑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예, 같이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네, 사랑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주 또 사랑의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사랑하는지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